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시니까 공의가 굳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고 씩씩거릴 만한 그 역사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떠오르고 있는 질문이고, 그래서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항의를 통해서 우리도 그냥 속이 시원할 수 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 그러는가 은근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역사의 흐름이 그럼 하나님의 방관으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생기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예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냐라고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관이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 계셔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시기에 위험이 다가오는 뭐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파괴되고 파멸하는 길로 가니까 돌아와야 된다. 얼마나 많이 외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좀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살펴오다 보니 분명히 알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무리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알아야 되는 선지자가 막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이런 소리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식의 태도가 나에게도 있는가 좀 잘 우리가 집중하며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볼 때 단지 그 남유다 므낫세 왕 그럼 그 한 사람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삐졌고 난 이제 더 이상 이걸 돌아보지 않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요시아가 잘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열왕기하 2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주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는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요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런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는데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 경록해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 뭐 이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므낫세가 어떤 심판을 초래하는 이 잘못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이게 완전히 백성들의 그 욕심과 본능의 물꼬를 터트려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므낫세의 충동질에 얼씨구나 하며 동참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이런 이 패턴을 받아들인 모든 백성들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게 된 거지 뭐 므낫세 한 사람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경우 아시리아로 결국 잡혀갔을 때 바르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했지만 뭐 이미 뭐 자기가 터트려버리니까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삶을 살아도 된다고 이게 그냥 물꼬를 터버리는 선택은 자기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터진 댐을 막을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세속으로 흘러가면서 백성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은 나름대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그가 가진 왕의 그런 어떤 사명을 따라 나라를 되돌이키기 위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뭐 므낫세 시대에 그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맛을 본 이 백성들은 뭐 요시아가 왕이 돼서 이거 해라 그러니까 뭐 우상도 부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도 지키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어떤 거예요? 백성들의 그런 행동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었다. 마음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그냥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바르고 온전하게 드려진 유월절이 처음이었다고 할 정도로 요시아 왕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걸 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백성, 많은 백성들은 이미 욕심대로 사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고, 그럼 결국은 이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인도했고 이끌었는데 백성들은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럼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들이 되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에서의 예배와 뭐 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의 한 행위일 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를 하박국과 중복된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3장 8절 나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북왕국이 그렇게 했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욕심대로 살았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그런 정직한 삶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비록 요시아 왕은 그렇게 진실하고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최선을 다해 이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백성들은 북왕국 패망의 역사 그 원인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의 죄악,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죄악들,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삶의 태도들, 죄가 자랑이 되고 더 새로운 죄를 지으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카밍아웃 했다고 용기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시대 흐름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왕이 선하니까 다 구원받고 한 왕, 한 사람이 악하니까 다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든 백성이든 사람들은요, 각자 스스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그것을 고집할 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도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방관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부지런히 그 백성들을 찾으시고 돌아오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한 결과라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착각을 하죠. 우리는 열심히고 지금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 우리 시대 교인들의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의 사건을 놓고 볼 때 남유다의 멸망을 향해 고집스러운 욕심대로의 길을 가는 그 유다 백성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10대, 20대 청년들의 통계를 보면요. 성경에서 지금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 인싸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문제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시대는 지금 온 세계의 정부가 협력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식인들과 각종 이 모든 이 단체들이 심지어 몇몇 교회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런 이슈를 너그럽게 다루어야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성문화, 음주문화, 약육강식, 뭐 빈익빈 부익부의 이 기업문화, 경쟁적인 교육문화, 개인주의와 성적 느슨함으로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문화,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 분위기는 이런 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뭐 그런 이 온 세계의 어떤 셀러브레트들이 예? 셀러비티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흐름인 겁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잘 나갈 수 있는 문화하고 돈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도 다 거기에 이제 물든 거죠. 죄에 대한 저항감이 점점 없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죄를 기본으로 즐기는 그런 문화 속을 살면서 심지어 교회까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괜찮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고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 나와야 되는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있는데도 지금 교회들 속에 강단 심지어 몇몇 목사들은 괜찮다. 우리가 그런 사람 더 품어야 된다. 이런 거짓 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런 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말씀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세상의 편에 서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죄악된 삶도 품고 받아주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비아냥거리고 있죠. 또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막 하박국, 하나님께 그 하박국처럼 막 소리 지르고 대사대질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다. 핑계대고 변명을 대는 거죠. 결국 뭐 둘 다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부신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게 구별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만든 결과가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건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아수르가 망한 후에 또 다른 그 바벨론 등장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속 긁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진실을 내가 지금 말해도 너가 믿을진 모르겠다 하면서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하박국이 억울해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 하박국이 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대답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뭘 절규하고 있어요? 아니,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왜 바벨론이 득세해서 의인들을 애월싸고 괴롭히냐는 거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바벨론을 내가 보낸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회초리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사실 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열방 속에 아주 작았던 연약한 이스라엘은 벌써 강대한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이미 짓밟히고 그 땅에서 노예와 포로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잘 버텨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 근데 그거는 스스로 버텨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셨기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인간들의 어떤 발달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 발전시켜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근데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온 세계가 싹 다 멈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순식간에 벌레처럼 죽을 수도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그렇게 다 이 지구가 망할 수도 있었구나라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보호와 그분의 그 인내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 거구나라는 걸 이번에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의 실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듣고 다시 질문합니다.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응?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거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은 다른 악한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세우셨다면 그건 알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럼 나쁜 나라 심판하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생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는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은 악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더 아주 격렬하게 따져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래가면서 그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수르나 애굽이 뭐 이집트가 됐든 에돔이 됐든 모압이 됐든 암놈이 됐든 암몬이 됐든 세상의 악당들이 망하고 당하는 건 당연하고 맞지만 그런데 지금 의인인 선택받은 우리가 당하는 건 뭐냐? 이건 공의로우시고 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냐? 직무유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는 그 현장에 툭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있다고야? 이런 질문 우리가 툭하면 듣죠. 그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서도 툭툭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와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막 컴플레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다 지금 자기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마치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논리와 똑같은 거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치 자기가 믿음을 가졌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구원, 믿음조차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자기 어떤 실력으로 만든 거로 생각하는 그런 현대 종교인들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하박국 말이 100번 전번 맞다고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숨겨진 교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렇듯이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상상한 거예요. 아주 종교 윤리 도덕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부강국처럼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기는 겸손한 척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는 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하나님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고 이제 기고만장하니까 자기는 틀린 말 안 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도 당당해. 하나님이 지금 어찌 하는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잘못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 자신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박국 선지자나 뭐 요나 선지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도를 오해하면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이런 식이에요. 기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 교육과 체험을 통해 배워서 어떤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그런 교육을 받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부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린 절대 진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고 배워서 아는 게 이게 진리야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확신하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하박국처럼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을수록 결국 주변에서 다른 각도로 보는 의견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는 경우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를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와 관련된 환경 속에서 오래 지내오다 보니 실제로는 그 의미와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익숙한 거를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 그 뜻을 말하기보다 그냥 여러 가지 비슷한 정보만을 가지고 장황하게 종교적 설명을 하면서 많은 지식을 늘어놓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 긴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을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흔들지 못하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덤벼들기보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고 여전히 빛과 소금된 삶, 그 열방의 제사장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걸 알고 믿음으로 적의 성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 현장에 다가온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마시고 내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이 어둡고 거칠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부르신 것을 따라서 다니엘처럼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직접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담을 수도 없는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호신을 삼고자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로 특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 진실로 나에게 계시하여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좀 착각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